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또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오늘 생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었던 첫 번째 소식이 뭐였느냐면 교회 안에 사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편을 지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 7개월 정도에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들이 분쟁을 나누고 다투고 그걸 이 바울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거기에서 대책을 하고 무엇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자그마치 7개월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그중에 뭐 하나라도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자, 첫째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제발 여기 1번에 손을 많이 드시고 두 번째 하나 정도는 생각납니다. 하나가 생각나면 두 개도 생각날 수 있고 세 개도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혹시 나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7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분쟁하고 있는 교회,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 바울이 했던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저보다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의 1장 4절 말씀을 읽고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소식이 들렸어요. 첫 번째 소식은 그 분쟁의 소식이었지만 두 번째 소식은 분쟁의 소식과는 조금 다른 거였어요. 무슨 소식이었냐면 교회 안에 심각한 성적인 부도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5장하고 6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5장, 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적인 부도덕 행위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고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적 부도덕에 대한 사람 그런 일들이 그 고린도 사람들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그들이 얼마든 성적인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죄의식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어떤 비판의 대상도 되지도 아니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특징적으로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 부도덕의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듣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불러내셨어요. 죄가 관영하고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런 곳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세워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5장 1절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한 들렸다. 음행이 있다함을 들리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가 들었죠. 이게 바로 성적인 문제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어쩌면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고린도에서 살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1,000명이나 되는 넘는 그런 여사제, 소위 공식적인 매춘을 하는 그 여자 창기들하고 같이 얼마든지 그들은 즐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도 않았고 그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이 된 성도들인데 이들이 옛날처럼 어제 했던 것처럼 도둑질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사람이 시기 질투도 하고 그리고 잘난 척 교만도 하고 하는 옛날의 심성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변해가지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척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있는 행동 중에 놀랍게도 성적 부도덕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확실히 있다면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얼마나 심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소문이 나고 막 떠들고 교회 안에 그랬으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들렸겠어요. 뉴욕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뉴욕에 금방 소문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문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근데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이런 성적 부도덕한 행위는, 부도덕 행위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신전에 가서 창에게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그게 뭐 집사였는지 어쩌면 그냥 성도였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대단한 권력과였는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서 돈 좀 많이 헌금하는 그런 좀 실력 있는 자였는지 아니면 금방 믿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아비의 아내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친모인가? 내가 보기에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아비의 아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를 취했다 이게 아니라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이 헬라 로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첩이나 아내 여러 가지 뭐 여자들을 많이 건드리고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첩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어쩌면 계모 뭐 이런 상태겠죠. 그런데 뭐 어쩌면 이 사람보다도 나이가 어렸거나 비슷하고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로마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조차도 얼굴을 돌리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배륜적이고 정말 반사회적인 이런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그들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옛날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고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악화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남의 얘기 같지도 않아요. 지금 오늘날 모든 지역에서 교회들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교회들마다 이 돈과 관련되거나 뭐 부정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부패하고 더럽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줄만 알았더니 덜컥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가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전했다고 바울은 2장에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니? 밥 먹자고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나를 갖다 훌륭한 사도로 정말 존경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랬으면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었다면 어디 바닷가 가서 산 지고 놀러가는 게 아니라 어디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뭐 어떤 구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거룩성,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여야 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바울에게 더 충격을 주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더 충격이 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고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싸우고 성적 부도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뭐가 어때 우리가 좀 그랬기로서니. 그런 것이 뭐 우리가 고린도에 있을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회가 뭐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찢어내는 것은 그런 성적 타락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런 사실이 있음에서도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지도자가, 사역자들이, 장로나 안수장, 교인들, 성도들이 모두 다가 오히려 더 교만해, 우쭐거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슬퍼 아주 애통하면서 정말 통곡할 일처럼 가슴 찢어지는 아픔처럼 느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이게 더 마음이 아파요. 한 교회가 타락을 했다면 타락 그 자체도 무지무지하게 나쁜 악한 것인데 그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걸 의시되고 오히려 우쭐거리면서 뭐 그런 일 아주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관심하고 교회 전체가 그런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악하고 추한 도시로 바뀐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를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다면은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렇다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거 참 심각하죠. 교회에 우리가 흔히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뉴욕에서 너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 아, 또 교황청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막 한두 개, 교황님도 뭐 마찬가지예요. 교황님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느 곳이든지 지금 싸우고 분열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적으로 타락되고 돈 문제 생기고 거기서 사기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우쭐거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 속에 이런 범죄적인 문제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거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 금방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너는 금방 왔으니까 나오지 마, 잘려야 돼. 목사님이니까 봐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 2장에 있는 그 끝, 2절 그 끝에 있는 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물리쳐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음행을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을 했다고 했어요. 이 음행이란 단어가 헬라에서 보면은 포르네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리아. 우리 영어로 포르노, 포르노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포르네리아라는 단어에서 나, 포르네리아라는 단어에서 나. 포르네리아라는 이 단어는 음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매춘을 하러 매춘 가다, 매춘하러 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기준에 어긋난 모든 성적인 행위는 다 포르네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조금 또 의미가 또 이 비유로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것은 매춘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이 포르네리아, 매춘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르네리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 성적인 타락, 또 하나는 영적 타락으로서 우상 숭배,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타락은 뭐 저렇게 되면 당연한 걸 거고 육체적으로도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한 길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쳐라는 것이에요. 제하라는 것이에요. 자, 물리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사람 불러가지고 두드려 패고 쫓아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당 들어오려면 문 잠그고 경찰 불러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 어떤 범죄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물리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들어와도 앉으면 못 본 척하고 딴 데 고개 보고 말도 안 걸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게 해야 될까요? 자, 물리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왔어요. 그러면은 앞에다 매주 세워놓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잘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리친다는 게 뭘까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그 성경적으로 교회는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을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을 해야지.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용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관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오늘 이렇게 심각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던져내면서 이러한 범죄, 이와 유사한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런 악은 도려내야 된다고, 도려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몸으로는 너희들한테 떠나 있다. 내가 고린도에 있지 않고 지금 에베소에 있으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함께 있다.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은 지금 에베소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기 있는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판단하였노라. 3절을 이미 끝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은 너희 중에서 물리쳐야 한다.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징계를 해야 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출교를 해야 된다 하고 바울은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바울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다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쫓겨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징계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야, 그 교회 장로 잘랐대, 두 명. 야, 그 목사 쫓겨났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이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징계의 원칙은 뭐고 징계의 방법은 뭔가를 바울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징계는 해야 됩니다. 범죄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5절에 보면 그 방법이 돼 있어요.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선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교회에 무슨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가 서로가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봐서 요 사람은 없는 게 좋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그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게 아유 무슨 장로들이 교회 목사님한테 대든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교회 아주 골치 아파요. 그 대들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장로 몇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성경도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하면은 당하는 사람도 아 이건 내가 성경도 잘못됐구나 아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나한테 소리 질렀지. 너 아웃. 소리 지르는 거 성경에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너 몇 명이서 앉아가지고 뒤에서 나의 욕을 했지. 이런 것은 징계의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쫓아내려고 그랬지. 그것도 징계의 사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당회나 개인적으로 몇 사람 실권자들이 또는 교인들 몇 사람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쏙닥쏙닥해서 이모 집사를 요번에 교회에서 출교합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으로 뜻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을 해가지고 정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누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편끼리만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 징계는 말이죠. 그냥 내가 기분 나온 감정풀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그 확고하신 예수님은 왜냐하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자신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예요. 그분이 머리이고 몸이신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뜻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라. 깜짝 놀랄 일이죠. 교회에서 잘못하면 누구한테 내준다고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내줘요. 여기 혹시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단에게 버림받은 분 혹시 누가 있으세요? 사단, 그런 자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출교라는 건 교, 이 가르침에서부터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무엇을 못하느냐 하면은 우선 우리가 못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못 참석하는 게 출교를 시켜요. 사단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넘긴다는 건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에 끼질 못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걸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뭐냐? 머리신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소위 말 그리스도 이름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를 벗어난 온 고린도는 사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주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에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얘기는 그런 곳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아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출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출교를 할 때 이런 징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징계를 할까요? 잘못한 사람들 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될까요? 교회가 잘못됐을 때. 그 원인이, 목적이 뭐냐면 원인이 5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 이 징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징계의 방법이지고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영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그런 목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징계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관심은 말이죠. 징계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예요. 도구.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조건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고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건 내 나라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땅은 내 땅이야. 그리고 요 사람들은 나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어떻게 알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방지게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랬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교만하고 건방지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병이 들어서 악한 병에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내게서 내쫓았어요.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내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가난도 나의 고난도 나의 질병도 모든 것이 제하여졌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비상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원해요.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교회 다니는 뭐 직분을 얻는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복종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성경에 나온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어떠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가장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약하고 쓰러지고 아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세상에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드는 이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이 바로 뭐냐? 징계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무슨 잘라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바로 뭐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은 죽어버려요. 근데 영은 살아요. 그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린 영만 가는 걸까요? 몸은 죽어버린대, 죄로.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땐 우리 몸도 변해지고 살아나고 우리 영도,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육신은 멸해버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영만 살리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죄진 놈, 그러면 육신을 죽여버려. 그렇지만 나중에 주의 날에 혹시 영이 구원을 받을지 몰라. 그렇다면 구원은 영만 받는 걸까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영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죄를 지고 범죄한 사람, 교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도 그럼 나중에 영을,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을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집사님, 혹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이씨,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자, 이 말은 아무도, 이거 성경 해석자들도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못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명확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가 이게 뭔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그럼 육신은 멸하는데 영만 구원받느냐? 육신은 멸해도 되니까, 육신은 죽어도 되지만 영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육신이 멸할 정도 죄 있어도 영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말씀이 성경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일 좋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육신을 교회 거룩한 곳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세상으로 보내어가지고 그가, 아,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에서 쫓겨났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 거룩한 교회를 사모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들어와서 영과 육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다들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해석이 아주 틀렸다는 거네요. 그 해석이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갖다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도, 육신의 정력대로 살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몸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 몸, 죄악된 몸은 죄 때문에 죽어버렸을지 몰라도 영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요 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뭐냐면 다시 이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우리가 만약 그 영이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신,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 5장 이 뒤에 있는 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케 하려 함이라는,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건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의무를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한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만약 그렇게 계속 살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란 말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몸의 행실이라는 게 바로 불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란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 이 5대로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육체의 모든 정욕들, 악한 것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끌려다니면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정욕과 악한 것 생각들 때문에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의 몸도 경건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으로 악한 일들, 우리가 세상에 법정에서조차도 나쁘다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도둑질하고 그리고 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육신의 일들을 영으로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사도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 세상의 정욕대로 우리가 끌려가면은 우리의 몸은 결국은 악한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은.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절대 이런 악한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았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징계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것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주일 예배를 끝치고 돌아와서 일주일에 아침마다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여비서를 데리고 도망을 갔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 어떤 교회 성도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기를 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 이런 소식으로 매일 캘리포니아가 하루도 그런 얘기 안 들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 얘기라면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서라 이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럼 뉴욕은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가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심각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 말씀도 징계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돼요? 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징계를 할 수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걸 혹시 권사님 봤어요? 쫓아내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출교시켰다는 거 너무 많이 보는데 교회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 관용을, 너무 사랑을 강조해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 나도 날마다 뭐 죄짓고 나도 똑바르지도 않은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누가 우리가 무슨 그렇게 거룩하고 남을 판단할 정도 되겠어요. 아, 네가 그냥 나도 모른 척하면 돼. 이것이 과연 교회가 용납하는 관용일까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잘못됐는데.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맞는 얘기일까요? 어떤 성도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뭐야. 그 김 씨는 우리하고 어제까지 같은 구역 식구 아니잖아. 아유, 실수야, 실수. 우리가 다 참아주고 우리가 이겨내야 돼. 이래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치리나 어떤 일은 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출교나 치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설사 했다 가세요. 치리를 하면 오늘날 고린도 전서 이 5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어떤 교회가 치리를 했어요. 너 이제 출교야. 그러면 교인들이 우선 반대합니다. 장로님, 아, 요새 교인 하나 얻기도 힘든데, 아, 이건 놔둬요. 그냥 우리가 갖고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지. 교인 하나 얻기 너무 귀한데 그러지 마세요. 또 치리 당한 사람은, 야, 교회 여기밖에 없어. 딴 데 나가. 딴 교회 가버려. 그 교회는 땡큐, 웰컴.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교회에서 치리를 해서 출교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땡큐, 당신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받아들여요. 고린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바울이 전도한 교회는 고린도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쫓겨나면 딴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까지 가려면 배 타고 10시간을 가야 돼요. 어떻게 예배당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 아이, 우리 교회에서 자르면 옆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땡큐 안 자르는 게 참만 당이다. 얼른 가버려요. 잘려도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케이를 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 오늘날의 치리냐고요. 권징이냐고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정말 답답해요. 오늘날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 정말 이게 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니 가가지고 뛰어 딴 교회 가고 딴 교회라도 또 가면 좋은데 아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절에 다닐 거야 가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절에 갔다 해서 뭐 자기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나 구원이나 그리스도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 전 절에 갈 거야. 아니 나 천주교 갈 거야.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졌다고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뭐 징계야. 땡큐 와. 장로님, 장로 안 돼가지고 오셨어요? 오케이. 우리 장로 시켜드릴게요. 이런 일이 불이없이 자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거룩성이 없어졌어요. 구별,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이 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데 구별이 안 돼버렸어요. 불려오나 불려대나 불려대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세상과 달라진 것이 없다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교회가 쫓겨나도 교회는 내 교회로서 그냥 내가 앉아 모이는 곳이에요. 저기서 안 모이면 이리로 와라 여기로 가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 되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잘못된 것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교회가 출교시키기 전에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스스로 출교해라. 아 그런 교회 다니지를 말아야죠. 그런 교회를 왜 다녀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면 그런 곳에서 출교를 해야 되죠. 그 딴 데 가도 똑같아 하면 그래도 선한 곳을 찾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는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옛날에나 가능했지 오늘날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럼 이 당시는 교회였고 오늘날은 교회가 아니었나? 오늘 교회가 그럼 아니란 말인가?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이런 정도로 타락하고 정말 변화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성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제대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찾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그 쓸데없는 교회를 다니시지 말고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참된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다들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우리 교회는 뭐 달라. 그 다르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를 제가 보면은 말만 다르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요새 뭐 한국의 정치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모습이 없고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기를 우리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누가 그것을 보장을 해 주었습니까?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은 자들 그런 이끌 그 정도 수준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단지 천국만을 사모하고 천국에 갈겠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 정말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가장 소용되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쫓겨난 존재,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권사, 장로, 집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애초서부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니까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다 쫓겨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주님은 그런 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갈급해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 의식되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아름다운 그대 금창지 그대로